네, 그럼 사랑침례교회의 소개와 안내 2주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 그대로 저희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렸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주차로서 사랑침례교회의 철학과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뭐 철학이다, 문화다,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철학이 있고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랑침례교회 철학과 문화는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보시면 사랑침례교회 철학과 문화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써주셨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는 보시는 것처럼 www.cbck.org라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저희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침례교회는 철학이 있고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철학이 있고 문화가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그 사전적인 어떤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그 표준 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 저희는 두 번째 의미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관, 세계관, 신조.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기초 근거와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철학을, 이런 의미의 철학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화는, 문화의 정의는 교과서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우는 아이들이 교과서에 문화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통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모이는 분들이 함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화를 형성해서 공통의 생활 양식, 공통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문화라고 하는 이런 사전적 의미 아래 저희 교회가 어떤 철학과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랑침례교회의 철학과 문화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 교회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교회 비전에 따라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회 운영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의 원칙을 우리가 철학, 교회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철학에 따라서 성도들이 가지게 된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생활 양식과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철학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리고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 비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그리고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지막 사회, 이 국가까지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그런 과정들로 최종적인 목표다, 목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 바로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러면 뜨겁게 추구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침례교회에서 생각하고 사랑침례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사야서 47장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한다, 뜨겁게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거룩함, 전능하시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이 뭐냐, 그걸 저희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은요,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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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이 말씀들을 보건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까요? 뭐 거룩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위에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섬김도 있고 뭐 선교도 있고 의복도 있고 언행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차입니다. 그 기차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지나가는 기찻길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의 레일 위에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기준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기준이 없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얘기죠.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그 책자 중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를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있는데 저희는 대문짝만하게 붙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의 비전은 바로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구약식의 교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약식 교회. 구약식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식 교회 형식화되어 있고 의무화되어 있고 계급화되어 있는 그런 게 이제 구약식 교회의 특징들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구약식 교회가 아니고 신약 교회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표 하나를 살펴드리겠습니다. 구약식 교회에 있는 행해지는 것들과 신약 교회에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잠깐 말씀드리면, 자, 구약식 교회는요, 형식과 관습과 종교적인 전통과 위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니까 이제 어떤 의식 예배라든가 그 의식 예배를 위한 의식 도구들이 있죠. 성가대도 있고 땡땡 종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성가대 가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이렇게 딱 준비를 하죠. 그리고 헌금 바구니도 이렇게 다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는 어때요? 우리는 이런 위계나 전통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영혼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비의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영과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의식 예배에 필요한 것은 장소가 또 필요하겠죠? 바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저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기 앞에 아이들이 올라와서 놀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예배를 위한 어떤 공간이고 우리의 교제를 위한 공간일 뿐이지 이 공간 자체가 뭔가 성스럽거나 이렇게 하질 않는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식 교회에서 하는 것들 또 보면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축도, 축사, 방언, 안수, 그 다음에 신유, 병고침, 통성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 때만 해도 있었던 것들이 있고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후에 성경 완성 이후에는 사실상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무용지물이 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어떤 계시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헌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식의 11조라든가 1,000번제 각종 절기헌금 이런 것들이 구약식 교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만 해도 어떤 교회는 56가지가 있다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봉투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을 요한 것이지, 즉 마음에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금이 필요한 것이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절기들을 준수하고 있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나 저희는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그 의미를 기념하기는 합니다. 찬양을 하든 말씀을 선포하든 의미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면 학습이나 세례나 1대1 양육, 뭐 뉴라이프, 뭐 이름도 굉장히 좀 많고 다양하고 심지어는 이제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식 교회에서는 어떤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신약교회는요, 규례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규례이기 때문에 신약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지키고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셔요. 구약식 교회는 우리는 안 하고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교회를 추구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문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서로 간의 공통의 생활 양식이라고 사고방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모든 일은 성경적, 합리적, 상식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합리적, 상식적으로 한다. 성경적인 게 상당히 합리적인 거고요. 그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상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도끼리의 호칭은 형제요,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인 스스로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주저치 않아 하셨단 말이죠. 저희도 같이 모여 있을 때 형제와 자매로 부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구약식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계급화를 추구하고 자칫 그런 계급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호칭조차도 우리는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집사님의 호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딱 고정적으로 해서 아, 저 사람은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기초로 해서 지역교회의 어떤 독립성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식이라든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체제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누가 헌금을 했는지, 얼마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목사님께서 그 샌디에이고 할머니 몇 불 하셨다고 이제 가끔 얘기하시죠.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은 아니고 속해 계신 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뭐 교회 헌금을 위해서 몇 억을 했다, 몇 천만 원 했다 그런 거 일절 공개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우리 재정팀에서 목사님께 거의 그 누가 얼마 했다라는 얘기를 하질 않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뒤에나 이제 2층에 가보시면 저희 게시판에 한 달 동안의 그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제할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추구하느냐, 어떤 걸 좀 해야 되느냐 좀 주의할 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이고 이제 합리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교제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SNS를 이용할 때 지나치게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쪽에만 굉장히 가십성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양산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정권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의 매일 아침 성경 구조를 전송하는 그런 그 분들도 계세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뭐 이제 구역장을 맡으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자제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하셔도 좋지만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음담패설을 한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로 하는 어떤 비상식적인 그런 비성경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리고 어떤 그 SNS 상에서도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옳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가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제할 때 성경 공부는 지양하고 인간적인 교제를 지향합시다. 되게 이상하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래요, 모였을 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아예 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적게 아는 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거기 안에서도 이제 뭔가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아주 대단한 성경 교사가 저희들한테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 우리 정동성 목사님이라는 성경 교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원하시는 그 어떤 구절이라든가 아니면 제목이라든가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그 유튜브 상이나 그 홈페이지 상에 확인을 해보시면 목사님 설교가 아마 2,000편이 넘어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것, 웬만한 궁금증들은 다 거길 통해서 해소가 가능하시니까, 예, 모임을 하셨을 때는 인간적으로 즐겁게 교제를 나누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제하실 때는요, 적극적이고 진실한 교제를 하자. 예, 보통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가면은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모습을 비춰질까, 그러면서 저를 가리게 돼요. 말을 좀 이렇게 나의 좀 낮은 부분이라든가 아픈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간증 때도 보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나의 약함,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어서 형제들끼리 서로 간에 아, 이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고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같은 형제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나누는 기쁨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그 추구하는 비전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1611년에 만들어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신실하게 번역한 성경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들, 아까 바른 성경부터 시작해서 바른 사회가 있었죠? 이 목표들을 이루는데 충분한 성경이다. 그거를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가보시면 노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 완전하다라고 할 때 노아가 정말 예수님같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홍수 이후에 새롭게 인류를 배출해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유전자적 기질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의미의 그런 용례가 성경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이런 목표를 이루는데 충분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요, 저희 목사님께서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셔서 숫자를 좀 확인하시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611년 5월 2일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반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9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이 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 9월 1일에는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400주년 기념판이, 5판인데 이게 400주년 기념판이 이제 출시가 됐었고, 작년이죠. 작년 2021년 5월 2일에 꼭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반포된 410주년이 된 때 킹제임스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시편 12편에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 정자하여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기록된 말씀,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 겁니다. 저희 사랑침례교회 유튜브 채널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딱 가보시면은요, 킹제임스 성경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영어 홈페이지로 보시면 www.freekjv.com에 가보시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데 왜 문제를, 뭐 소위 얘기하면 태클을 거느냐,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좀 보장하라라는 차원에서 이런 서명 사이트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요, 글이 쭉 있습니다. 그 글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아,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 선택의 자유가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 짤막한 영상, 7, 8분짜리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영상은 킹제임스 성경이 뭐냐? 그래서 두 종류의 성경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요, 혼동의 도가니라고 해서 여러 버전의 성경들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짧으니까요, 꼭 들어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둠 속의 등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 교회 그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있고요, 여기 러닝타임 보시면은 2시간 58분, 3시간짜리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좀 여유가 있으시고 넉넉하실 때, 예, 그때 한번 클릭해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어떤 시나리오를 이제 재구성한 것으로요,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이라는 책자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느냐, 모든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교육에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체 신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그런 만들어놓은 교육 코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임할 때 QT식의 성경 공부를 지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QT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보셔서 많이들 아시겠죠? 어떤 특정한 구절을 따서 이 구절 안에서, 아니면 어떤 그 성경장을 보고 오늘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죠. 찾아봐서, 애써서 찾아서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건데, 그거를 또 이제 쉐어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달음이 있는데 나는 왜 깨달음이 없을까? 이런 또 자책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성경 공부나 QT는 지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칫하면 자기만의 해석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한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는 세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다른 말로 이제 경륜주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어떤 시대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읽는 것을 세대주의다 또는 경륜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전혀 다르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약이 언제까지이고 신약이 언제까지인지,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신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구약이고 그 이후부터는 신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구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가 신약 성경이니까 거기부터 신약이겠지 생각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믿는다. 환난 전 휴거, 그렇죠? 예,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소망이 환난을 통과하면 그런 소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경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환난 전에 모두 믿는 자들이 휴거받는다라고 하는 게 옳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성경을 통한, 바른 성경을 통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구하는 교회입니다. 뭘요? 네, 성경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목표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른 구원, 바른 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교회는 복음 선포와 구령의 방법으로 미디어 선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 저희 교회 모든 그 자료들, 모든 내용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다 탑재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로도, 그리고 CD나 USB로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디어 선교라고 하는 방식이 오늘날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는 기회들이 너무나 빈번해졌고 쉽게 접할 수 있고, 뭐 전도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불법적으로 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의 방법이라는 거,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성화에 있어서 세상과의 거룩한 분리와 거룩한 구별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과 거룩하게 분리되고 구별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착각하실 것 같아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세상 일터 따로, 그렇게 따로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분리가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동일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고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과의 거룩한 분리고 거룩한 구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언행에 있어서 세상과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상한 언어습관이 필요합니다. 고상한 언어습관. 네,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운동권이나 이런 데에 주로 있었어가지고요, 대학 때. 그때 이제 주로 말을, 욕을 안 섞으면 좀 이상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친구들끼리 만나면 뭐 그런 상서로운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놈 저놈 해가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서 점점점 희석화되고 제거되는 것. 그런 게 성화의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가 휘어져 있는 것도 되게 이제 신경 쓰인다. 왜? 질서 있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서 있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들을, 교회 운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위선과 가식의 척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선과 가식의 척결이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위선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위선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대다수 누구였어요? 예,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 그렇죠? 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주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위선자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위선과 가식을 철저하게 좀 배척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척결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척결이란 말을. 그래서 양심에 비춰봤을 때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여기서 예 했으면 여기서도 예, 여기서 아니요 했으면 여기서도 아니요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하고 저기 가서 아니요, 여기서 아니요 하고 여기서 예 그랬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요. 거짓이, 위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위선이 드러나기 전에 그냥 순수하게 정말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함께 대회를 참여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 우리 교회의 문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마하고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쭈루룩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밥을 똑같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예, 밥을 똑같이 먹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이 같이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같은 말씀을 똑같이 엄마 아빠나 아이들이나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커져요. 누가요? 엄마 아빠가.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똑같이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랑 다르게 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엄마 아빠 그러지 않,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화에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진솔하게 교제를 한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진솔함을 통해서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단정한 옷차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시즌이 된 만큼 단정한 옷차림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꾸미래요. 예, 여자분들, 뭐 형제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단정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옷을 입으시면 되겠지만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도 신경을 더 많이 쓰시니까 성경에도 이제 특별하게 기록을 하셨는데 옷으로 자기를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냐? 얌전하게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꾸미라는 겁니다.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근데 왜 맑은 정신으로 하라고 할까요? 맑은 정신으로 하게 되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이 나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 옷차림이나 단정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날 특별히 예배드리는 주일날은요 거울을 한번 딱 보시고 아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모습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관찰해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발적인 간증 참여입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아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를 좀 알려야겠다. 뭔가 좀 유명세를 타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를 알려서 나를 드러내서 서로 교제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간증을 하시는 게 옳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간증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맞죠?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게 힘들죠? 일단 저의 과거, 좀 지저분한 그런 과거들을 다시 이렇게 다 들춰내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 아 내가 참 이러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이러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 게 본인의 성화에 그리고 또 우리 교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 와서 바쁘게 뭘 일하고 뭐 섬긴다는 표현을 쓰면서 교회에서 뭔가 나를 드러내고 아니면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내 직성이 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정을 집중해서 잘 돌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교육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 건강한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인격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역할의 차이다라고 합니다. 역할의 차이. 자, 창조의 질서상 직무 수행자는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목사와 집사, 단 두 사람만이 이렇게 직무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약교회 안에서의 직무는 단 두 가지 직무가 있다는 거죠. 목사와 집사. 다만 누구만 할 수 있다? 형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만. 자,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목사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아내와 남편이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시려면 아내가 있는 남자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 보면 아니 왜 여자 목사는 안 되냐? 뭐 본인이 여자 목사로부터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왜 여자 목사 안 되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성경에다 얘기하시면 돼요. 성경에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택하실지 아니면 성경 기록을 바꾸실지 아니면 본인의 마음을 바꾸실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다만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위한 조언이라든가 교회를 위한 발전을 위한 의견들은요 누구나 다 얘기하셔도 돼요. 자매님이라고 해서 아 나는 자매라서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자매님들도 누구나 다 교회를 위한 그런 조언이나 의견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할의 차이만 있다. 자, 그리고 리더로 섬길 때 부부가 함께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죠.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여기서는 집사와 이제 목사인 거죠.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역할을 보면, 그러니까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거의 그 형제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열정이 넘쳐가지고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두 부부가 적절하게 교회를 위한 어떤 마음이나 향하는 마음이 이런 게 동일한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목사나 전도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내가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본인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따르는 사람들. 아, 저분은 목사를 해도 참 잘하겠구나, 목회를 해도 너무 잘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정하는 분들이 있으셔야 아,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증언, 간증 이런 게 뒤따라야 아, 소명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양심에 비춰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어떤 내가 도구로서의 어떤 섬김의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주인의식이 아닌 주인행세가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게 필요하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적 소양, 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 여러 가지 독서를 권장하고 성경 읽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스피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연중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어떤 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우리가 지향을 하자. 그래서 타성에 젖은 신앙 생활이 아닌지를 좀 스스로 민감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라든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혹시라도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를 좀 스스로가 둘러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약교회,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는 이 참된 신약교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우리만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성경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진행형의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대를 섬기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대를 섬기는 교회다.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제대로 반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그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는 지향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바탕을 둔 정치 체제요, 경제 체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들, 밑에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전체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대한다는 거고요. 자, 동성애나 낙태, 뭐 페미니즘, 이슬람 확산, 차별금지법, 무조건적이고 획일적인 평등 이런 것에는 우리는 반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이 우리에게서는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침례 성도들, 베프티스트죠. 침례 성도들의 특징을 이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침례 성도들은요, 베프티스트의 B, Bible's Final Authority라고 돼서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들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으며 또 동일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을 완전한 섭리로 보존해 주심을 믿는다. 이게 우리가 침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 B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Autonomy of Local Church System 해가지고요, 자치적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 침례 성도들은 지역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독립기관임을 믿는다. 자, 그 다음에 P. P는요, 자, Priesthood of All Believers 해가지고요, 전성도 제사장 직분입니다. 침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다. 자, 그 다음에 T, to ordinance, ordinance 해가지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죠. 두 가지 그 규례가 있다. 침례 성도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지역교회의 두 가지 규례가 있음을 믿는다. 자, 그 다음에 I는요, individual soul liberty 해가지고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 성도들은 속사람의 명령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의 자유를 소유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자, 그 다음에 S입니다.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해가지고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교회를 회원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를 볼까요? T는 Two Offices in Local Churches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직분이 두 가지뿐이다. 그래서 침례 성도들은 교회 내에 오직 두 가지 목사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음을 믿는다. 성경에는 이 목사를 우리는 장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입니다. Separations of Church and State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는 것. 이게 이제 침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들은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하며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믿는다. 이 여덟 가지가 우리 침례 성도들이 믿는 어떤 믿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든 것이 믿음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관, 성경관, 세계관, 그리고 교회관, 국가관, 역사관, 모든 가치 기준, 모든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다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 것인지. 자, 그리고 양심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이 남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남는 게 아니고 누가 와서 이 교회를 좀 꼭 좀 다녀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본인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보시고 아,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에 동의가 된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양심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라 나 자신에서 많이 찾게 된다는 거죠. 나 자신에서 찾게 되다 보니 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다니는 수준으로 머물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 속해서 이 교회를 함께 할 건지 이것도 본인의 어떤 선택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신약교회,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